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나누기에는 좀 부담이 있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4절의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종말을 묻습니다. 종말에 징조를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날을 증언하는 성경이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땅을 향한 심판을 가르쳐서 일곱 인심판이라 합니다. 일곱 인심판. 이 땅을 향한 심판의 계획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안팎으로 적혀져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돌돌 말려서 일곱 인봉으로 인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을 하나하나 일곱 개를 떼실 때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일곱 인 심판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인 심판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면요, 크게 두 가지의 심판의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징조의 시대입니다. 징조의 시대. 다른 또 하나는 뭐냐? 7년 대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심판의 계획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징조의 시대가 있고요, 7년 대환난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7년 대환난 전에 징조의 시대를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인데요. 그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 징조의 시대가 어떻게 증언되냐?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가 증언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이 바로 징조의 시대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뭘까요? 바로 7년 대환난입니다. 7년 대환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무슨 징조가 있다라는 그런 주의 음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조의 시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특별히 6장에 등장하는 이 징조의 시대에 여섯 가지의 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첫 번째 인을 딱 떼시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십시오. 물론 많은 분들이 읽지는 않으시겠지만, 예. 첫 번째 인을 딱 떼면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 근데 흰말이 뭐냐?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전쟁을 말하는데요, 국제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치르는 전쟁이 흰말의 의미인데 징조의 시대에 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예수님께 떼시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그럼 붉은색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전쟁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등장하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색은요, 흉작을 말하며 바로 기근을 말합니다. 말세 때 징조의 시대에 기근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인 검은 말입니다. 넷째 인을 떼시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청황색이라는 색은요, 당시의 시체의 색깔입니다. 질병과 죽음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다라는 게 바로 다섯 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과 땅의 이상, 변화를 증언합니다. 말세 때 하늘과 땅의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징조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엇일까요?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국제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첫 번째인 흰말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인 붉은말, 전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무엇이 있다라고요? 지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은 몇 번째 인이었냐? 바로 여섯 번째 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이상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징조의 시대에 보여지는 내용인데 이 지진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무엇이 있다라고요? 기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 바로 세 번째인의 내용이었습니다. 검은 말, 흉작을 의미한다고 했죠. 또 네 번째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질병과 죽음, 청황색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지금 9절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순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인 가운데 몇 번째 인이었을까요? 지금 한 가지 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몇 번째 인이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인입니다. 다섯 번째 인.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징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마가복음 13장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징조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왜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실까요? 마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징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마지막, 건강한 종말과 병든 마지막, 병든 종말이 갈리게 됩니다. 병든 종말은 어떠한 종말일까요? 여러분, 병든 종말은요, 이 땅의 삶을 부정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신다라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아니, 14만 4천 구원한 게 있다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가정 이루어서 뭐하냐? 결혼해서 뭐하냐? 학교 다녀 뭐하냐? 직장 다녀 뭐하냐?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병든 종말입니다. 지금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종말이 언제인지 알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깨어있으라고요?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의 의미입니다. 한 유명한 문학가가 계셨습니다. 아마 저 설교 들으시면서 들어봤던 이야기일 텐데요. 어떤 한 유명한 문학가가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폐암 말기에 걸리셨습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입원실 밖에서 그 식구들이,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가 그 문틈 사이로 이 집사님에게 들려옵니다.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겨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6년도 아니고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집사님이 믿음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남아있는 이 6개월이라는 그 현실에 결심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 죽음을 준비하자. 내가 제대로 인생을 맞춰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준비합니다. 빚을 갚기도 하고요.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오해를 풀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자신의 주변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데 이 병세가 악화되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지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그래서 병원은 여러 군데 다녀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집사님께 묻습니다. 좀 억울하지 않냐고. 이것저것 적는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었고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손해본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닙니다. 일생 동안 지난 6개월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삶을 살았던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일생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징조의 의미입니다. 징조의. 징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참으로 하루하루, 그저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또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나의 삶을 결산하는 그 믿음. 지금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징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믿음.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참 좋아하는데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어떤 한 분의 강해집을 얘기했는데 근데 이분,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많은 반성을 한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 대면하면서 하는 게 목회다 보니 성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할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 설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가 하는 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에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아픔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시야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 우리의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넓어지면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과 고난, 아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진정한 믿음 바로 여기서 생긴다.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과 고난, 아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 진정한 믿음입니다. 징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믿음,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